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를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골이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이 돼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에 넣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에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을 하고 읽기를 시작해 가다 보면 대표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족보입니다.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읽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읽기는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대부분 잘 모르기로 결심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 내려왔는데도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통독해 가다 보면 또 한 부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와 관련된 성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한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모세의 출생과 또 모세가 소명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까지는 1장에서 4장까지 불과 4장입니다. 전체 40장 중에서 10%입니다. 또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 합쳐도 7장부터 14장까지 8장입니다. 전체 40장 중에서 2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잘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막에 대한 부분은 25장에서 31장까지 7장과 35장에서 40장까지 6장 모두 13장이나 있습니다. 전체 출애굽기에 32.5% 약 3분의 1이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흔히 하는 말로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출애굽의 주인공은 출애굽이라기보다도 성막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출애굽을 해야 성막을 지을 수 있지만 성막이 없는 출애굽은 출가가 아니라 가출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그것은 엑스 무엇 무엇 밖으로 영어로 out of를 뜻하는 말과 호도스 길이라는 뜻을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문자적인 뜻은 길 밖으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길이고 또 불순종과 어둠을 벗어나는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out of the road, 길 밖의 길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서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에이스 호도스, 무엇 무엇 안으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순종과 빛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안으로의 길의 핵심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좀 살폈지만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그 나누어 드린 것도 보시고 한번 이 화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단순히 어떤 천막, 그것도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지겹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들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천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막을 보는 시선이 그 달라질 것입니다. 그 성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은 장막입니다. 문자 그대로 천막입니다. 천막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름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막, 예, 성경에서 말한 거룩하다는 것은 언제나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 구별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이 강대상과 똑같은 강대상을 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피아노와 똑같은 피아노를 예술의 전당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성물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과 이 피아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물이 됩니다. 오늘은 성경도 좀 많이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은 이 동서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50규빗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45cm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의 동서 길이는 약 45m 그리고 남북의 길이는 약 22.5m가 됩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306평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약 300평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실 두 배 약간 되지 않는 그 넓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떤 넓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순종에 비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은 스물 노수라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예, 성막에는 이렇게 그 이 기둥들을 세웠는데 그 5규빗마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20개, 이쪽도 20개가 되고 이쪽으로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 60개의 기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세마포로 된 천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마포의 그 기둥을 연결하는 것은 세마포로 하고 이 연결 고리들은 은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작 이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으로 만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미 죽어버렸고 자신은 빚이 많이 져서 이제 자신의 두 아들마저 남의 집에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이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로 하여금 이웃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는 그 기름을 부었는데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빌려온 그릇을 다 가득 채우고 나서야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할 때에 그릇의 종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만 빌려오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릇, 유리로 만든 그릇, 철로 만든 그릇 이러한 것들로만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릇의 크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리터 이상 들어가는 것만 빌려와라 아니면 5리터는 넘지 않게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릇의 모양이나 색깔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그릇이 그 이전에 기름 그릇으로 쓰던 것만 빌려오라 아니면 물그릇으로 쓰던 것 빌려오라 음식통으로 쓰던 것 빌려오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 그릇들이 만약 우리 자신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릇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그릇들이 우리 자신이고 그 기름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규모로 살았는지 어떤 색깔로 살았는지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을 세웠던 그 뜰의 기둥의 재질을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이 합쳐져서 성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이 각자가 기둥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이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연합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데는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50규빗이고 여기 3개 빼면 문은 20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이기 때문에 약 2.25m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마포 장막을 넘어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이 세마포는 흰색이지만 이 들어가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뺀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행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문에서부터 번제단까지는 몇 미터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문 안과 밖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와 구경꾼의 차이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이 성막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의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장 1절에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뒤통에 뿔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를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에 고리를 채에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예. 이 그 번제단의 길이가 그 크기가 그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25m. 그리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예, 1.35m. 예. 그리고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가를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 네 곳에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 노수로 싼 채를 가지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번제단이 회막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속 종교나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이 그 신을 상징하는 것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이 그 제물을 먹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좀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은 그 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태워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을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은 그 노수로 만들어서 이 성막과 또 이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 물두멍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과 발 씻음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두멍에 대한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성화의 삶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물두멍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마침내 성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막의 바깥쪽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안쪽 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 이 동서의 길이가 30규빗, 그러니까 약 13.5m,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10규빗, 약 4.5m가 됩니다. 이 전체의 크기가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306평이고 요 성소 이 성막의 크기를 말씀드리면 약 18.5평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그 3년 동안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정작 살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렇게 집이 많은데 제가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동기 두 명과 함께 그 셋이서 돈을 모아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약간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집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306평짜리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은 이 18.5평.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있는 곳이 대월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떡상입니다. 다른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23절에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비, 넓이는 한 규비, 높이는 한 규비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러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 상의 크기가 길이가 2규빗, 그러니까 90cm, 그리고 폭이 1규빗, 45cm, 높이가 1.5규빗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놨습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아서 이 진설병이 늘 있게 했습니다. 그 진설병의 그 사전적인 뜻은 잔치나 또는 제사 때에 법식을 따라서 올려놓은 떡 또는 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문자적인 뜻은 얼굴의 떡, 얼굴의 빵입니다. 그 얼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 또는 빵은 다 양식을 뜻합니다. 이 성소를 만드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빵도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올려놓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본래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한 가난한 과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학비도 내야 하고 책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돈 좀 주세요. 당시에 저도 거의 매일 교회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권사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왜 중단하셨느냐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이 이러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네가 매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내게 기도하며 나와 교제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돈을 주어도 너 나와 이렇게 지낼 수 있니?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어도 너는 매일 나와서 나와 이렇게 교제할래?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 권사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중단하셨답니다. 물론 그 장남도 아주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진설병 맞은편에 있는 것이 그 등잔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나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등잔대는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것이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가 있고 양쪽에 두 개씩 양쪽으로 나오게 해서 전체가 일곱 개의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살구꽃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구꽃은 깨어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피우는 꽃을 피우는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을 언제 켜는지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규칙일 규례니라. 이 등불을 켜는데 감람류 즉 올리브유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켜라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배당의 십자가 등을 밤새도록 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등대에 불을 밤새도록 켜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회막에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무엘의 역할이 이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빛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는 한 그 앞에는 그 어떤 빛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태양이 작열하는 한 낮에 촛불을 켜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의미한 것이 빛이신 주님 앞에 무엇을 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주님을 묘사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십니다. 태양도 주님 손에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1절에서 8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에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 것이며 예. 이 분향단의 그 길이와 넓이가 각 1규빗 그러니까 45cm이고 높이가 2규빗 90cm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순금을 싸서 만들었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네 고리를 만들고 또 그 채를 만들어서 다른 성전 기구들과 같이 그 채로만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평소에는 향만을 피웠고 1년에 한번 속죄제의 피를 부어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막들에 있던 이 번제단이 주님의 그 제물 되심을 의미한다면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재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주님의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읽는 양만큼의 성경을 매일 읽고 또 하는 양만큼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여겨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혹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6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네. 이 그 궤의 길이가 2.5규빗 그리고 그 넓이와 높이가 1.5규빗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금으로 도금을 했고 그리고 채를 거기에 끼워서 빼내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손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매일 말씀을 읽어도 사역하는데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부족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성경을 훨씬 더 넓게, 더 깊게, 많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결핍의 출발은 말씀의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점검해보면 틀림없이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17절에서 21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를 두 산덩어리로 연결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극회를 그 속에 넣어라. 이 속죄소가 길이가 2.5 그리고 폭이 1.5 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과도 같은데 그 위에는 두 그룹으로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성경의 그룹이란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검을 두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그 무엇인가를 지키는 천사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체 성막의 핵심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정극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불과 막 하나이지만 그 실상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안식일마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예물과 기구들이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속죄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를 인정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자주 성막을 또는 성전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당신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인도하 나온 날은 그들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날입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40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것보다 10배도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단지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안을 명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평 살던 집에서 20평으로, 그 다음에 30평, 40평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에 살다가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서울로,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을 명가로 만드는 비결은, 방법은 우리 각자 각자가 가족 구성원들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훌륭해지고 나면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 집안이 명가가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건물, 더 높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바르게 가꾸어 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막으로 세워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막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이 오늘날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성막으로 가꾸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막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자체가 성막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본성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성막으로 갖고 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날마다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모인 이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